안녕하세요. 수요 성립회 여러분. 한 일주일이 또 금방 지났습니다.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저희들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리빌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일상으로의 회복, 또 이전 예배로의 복귀 등을 준비하면서 이 새로운 시간을 위해 우리 안에 다시 만들어지고 지어져야 할 리빌드 되어야 할 부분들을 우리 6월 한 달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품의 재발견입니다. 성품의 재발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렇게 만나고 난 후에도 깊은 여운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대부분 성품이 참 좋으신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를 만나고 나면 막 깊은 감동이 있고, 막 세상이 엄청 아름다워 보이고, 그런 여운이 남고 아마 그러실 겁니다. 이 박노해 시인이라는 분이 쓴 좋은 사람에게 좋은 일이라는 그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니 희망의 노래가 들린다. 좋은 사람들이 모이니 한 줄기 빛이 보인다. 어둠이 몰려오는 세상에서 무력한 내 삶에 대한 감사가 절망의 세계에서 인간에 대한 신뢰가 눈물 젖은 미소로 피어오른다. 좋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참, 이 성품을 좋은 한 사람을 만났을 때의 기쁨을 잘 표현해 주는 그런 시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성품 좋은 한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성품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변화를 받고 새로운 신의 성품을 받아서 리빌드, 다시 지어져가는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존재로 세상에 남아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은 모두가 성품이 좋은 사람들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복음의 능력을 아는데도 예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모습입니다. 뭐 성품은 하나님도 못 바꾼다라는 이러한 말은 농담으로 끝나야지 그것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한다면 그것은 아주 교만한 하나님 앞에서의 말이 됩니다. 믿음은 변화를 필수적으로 수반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하는 일이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을 매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이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나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지 못할 때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재발견된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나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지고 하나님이 안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최고의 인생의 의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기껏해야 자기만 행복하다가 마치게 되는 그러한 인생 살게 될 겁니다. 우리 성품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에게서 발견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어떻게 하면 기뻐하며 그렇게 살수 있을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야고보서에 대해 좀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죠.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의 부활을 또한 듣고 목격하게 되면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리더로 초기 교회의 이 기둥과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보면 율법이나 회당, 그리고 이 구약의 비유 같은 그러한 표현들, 유대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한 특별한 부가 설명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야고보서의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이런 유대교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수 있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독자들은 아마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기독교인이 되어서 지금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적은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 형제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 복음을 믿게 된 그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처했습니다. 부자들의 밭에 가서 뼈가 빠지게 일하고 품삯을 받지 못하는 일도 생기고, 부자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더 채우느라 이 가난한 사람들의 시간과 돈을 착취했습니다. 그들은 강제로 억울하게 법정에 세워졌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도 아주 힘겨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 그 말씀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의 신앙이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조롱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눅이 들어 삶을 비관하고 또한 반대로 악에 바쳐서 세상에 분노하는 그런 삐뚤어진 성품으로 변해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비춰내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커녕 어떻게 보면 자기의 구원조차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형편을 지금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고되게 살면서 삶과 신앙이 위협받고 유혹받는 이 기독교인 된 유대인 형제들에게 이 모든 시험을 또이 고난을 인내를 갖고 이겨내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참 야고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돈을 보내줘서 형편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정책을 변화시켜서 자기들이 가진 이 기독교의 신앙을 좀 편하게 믿을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버티라고만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자칫 이 인내를 가지고 모든 시련과 환란을 정말 버텨내고 이겨내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약 올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가실 회복을 믿는 것이고, 또한 어려움에 처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의미일 것입니다. 평생 내 상황에 아무런 개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부활과 영생을 믿고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에 있는 그 모든 형제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심판자요,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강림이 가깝다.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고 내 삶은 하나님의 보호와 거리가 멀다라고 느끼는, 그래서 자기 신앙에 회의를 갖고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악한 자들과 교제하면서 얼마든지 성공하고 빛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러한 유혹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형제들이 세상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사탄의 원수가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자기에게 처한 상황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것을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이 시대에 또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는 동안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이 아닌 나와 우리의 가족과 또 내 것이 내 중심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렵고 위축되는 형편 속에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를 가장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늘 나를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중심에 두고 그분을 긍정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늘 권면합니다. 모든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을 직접 심판하시고 그분을 따르는 자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양한 시험과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을 참는 자, 그 모든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복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생명의 면류관은 고대시대 운동선수가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머리에 쓰게 되는 승리의 월계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들의 훈련 모습을 아마 TV에서 한 번쯤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가 오듯 땀을 흘리면서 힘을 키워나가고 또 막 귀가 다 뭉개지도록 훈련을 하면서 식단을 조절하고 또 자기가 가진 자유를 절제하는 모습. 이 중간에 얼마나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그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인내하고 마침내 그 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 그 기쁨과 감동은 본인에게는 물론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국민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인내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참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이 시간도 다 지나가리라 하면서 버티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시간 인내를 가지고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갖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함으로 고난을 견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얻기 위해 그 시간을 사용하고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한 참된 인내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이 버티기만 하는 그러한 인내에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실 특별한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인내의 시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얻게 되는 훈련의 시간이 될 때 그 시험이 복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찾아올 때 예수님처럼 인내하기로 그렇게 작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불평과 저주로 그 시간을 보낼 때 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또 내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조금씩 조금씩 재발견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겠습니까? 시험과 시련이 찾아올 때 그렇게 인내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그렇게 결단한 우리를 성령께서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시험이 올 때 인내를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훈련하기보다는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시험이라는 원어에는 이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인 시련, 우리를 찾아오는 그 외부적인 시련의 의미와 또 하나는 우리 내면에서 생겨나는 그런 유혹, 이두 가지의 뜻을 모두 다 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는 것은 이 외부적인 시련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외부적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할때이 시험은 두 번째의 의미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유혹.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당하면서 인내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 시험이 너무나도 힘들고 짜증이 나니까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해서 그냥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서 당하는 시험. 그래서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험했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게 되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러한 성품을 배워나가는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 복과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그러므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죄의 유혹에 자기가 넘어가 놓고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다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에 넘어가게 해서 또한 시험에 넘어지게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두 자기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죄와 사망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닮게 새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에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복음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과거 이전 우리의 모나고 어그러진 성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천국의 백성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만들어가며 천국의 삶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는 데 유익이 되는 그 구체적인 가르침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듣기를 빨리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화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여간에서는 화를 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1절 말씀처럼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고 난 후에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시련의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훈련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고 화내는 것을 더디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얼마나 많이 화를 내었나. 이번 주에도 아이들을 앉혀놓고, 야, 아빠도 너무 힘들어. 아빠도 너무 힘들어 하고 아이들에게 말했던 그러한 장면도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싸우니까 너무 화가 나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신세 한탄을 했던 거죠. 이 시련을 통해서 조금 더 빨리 듣고 좀 더디 말하고 좀 더디 화내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좀 보여주는 그러한 아빠가 됐어야 되는데 아이들을 앉혀놓고 신세 한탄을 한제 자신의 모습이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자라서 저에게서 과연 예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면 참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성숙시켜서 말씀으로 저를 새롭게 낳고자 그리스도의 성품을 제 안에서 재발견하게 하고자 여러 가지 많은 또한 시험과 시련을 주시지만 듣기보다는 말하고 화내기를 더 빨리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매일 넘어진다라는 생각에 참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가족들에게 또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제 자신을 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렇지 여러분들은 다 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분이 좀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리빌드, 다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다시 저의 연약한 성품을 지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에게서 재발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이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생겨날 때마다 이 시간 나를 저주하고 이 상황을 탓하며 그냥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유혹에 넘어지는 시험에 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될수 있도록, 그런 아빠가 될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부족한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모든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갖게 되며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며 이번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로써 이제 영상 예배가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작년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한 1년 3개월 정도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코로나의 시간을 함께 보내왔습니다. 여러분의 인내와 또 격려로 소요성 예배가 그동안 잘 이루어지고 함께 어려운 시간들을 기도하면서 잘 지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 뒤에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이 또 우리 소요성 예배와 함께 있었던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당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전 예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7월 첫 주가 되면 함께 모두 현장 예배에 다 같이 참여하실 수 있고 또 교회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지금처럼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7월과 8월 이제 대면으로도 시작하고 온라인 예배로도 계속 진행이 되는데 7월에는 첫 주부터 여름방학 특별 시리즈인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이 시리즈 설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부목사님들이 함께 이 시리즈 설교에 참여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여름 시리즈를 또한 기대해 주시면서 모든 분들 함께 대면 예배 그리고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재발견되어져가는 그런 참 좋은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날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